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총 40장으로 구성된 출애굽기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1장에서 4장, 5장에서 18장, 그리고 19장에서 40장까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4장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과 모세의 부르심을 받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5장에서 18장까지는 애굽에 내려진 10가지의 재앙과 그리고 출애굽 그리고 홍해를 걷는 사건과 광야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마라에 쓴 물이 단물로 바뀌고 또 신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엘림을 경험하고 또 르비딤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긴 내용 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장에서 40장까지는 십계명과 성막에 관한 율법이 나오고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범죄와 또 성막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부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에서 18장과 19장에서 40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전반부, 즉 1장에서 18장까지를 한 단어로 나타내면 구원이라고 할 수 있고 후반부를 한 단어로 나타내면 예배, 다른 말로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가 출생이라고 한다면 후반부는 성장입니다. 그리고 전반부가 은혜라고 한다면 후반부는 성화입니다. 이 두 부분 중에서 더 중요한 부분을 하나 정하라고 하면 어디를 택할 수 있겠습니까? 더 말할 필요도 없이 후반부가 중요합니다. 전반부는 후반부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혹시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태어남이 없으면 자람도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자람이 없는 태어남은 참 곤란합니다. 아이가 가정에 태어나면 정말 예쁩니다. 정말 예쁜 짓을 할 때는 이 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자라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부모가 나이가 들어가는데 아이는 여전히 두 살, 세 살입니다. 덩치는, 나이는 20세가 넘고 30세가 지났는데 정신연령이 두 살, 세 살이다. 그런 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그런 아이가 있는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가 어릴 때는 유치원에 가면 유치원에서 즐겁게 놀아줍니다. 노는 것이 공부인지 공부가 노는 것인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또 간식도 굉장히 많이 줍니다. 유치원 선생님들은 아이가 유치원에 오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서 고등학생이 되면 초점이 많이 달라집니다. 노는 것도 공부여야 하고 공부하는 것도 노는 것이어야 합니다. 물론 꼭 그 공부가 영어, 수학, 역사 이런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요리사가 되기를 원하면 요리를 공부하는 것이 거기에 해당하고 헤어 디자이너가 되기를 원하면 머리를 만지는 것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간식을 먹을 시간도 아껴가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단지 학교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는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한조라는 고등학생에게 담임선생님이 너는 학교에 나오기만 해다오 라고 말한다면 한조라는 학생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고등학생이라고 하는 자리는 단지 학교에 머물러 있는 것 정도의 수준으로는 결코 만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 가까이에 오게 되었을 때 미디안의 제사장이자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시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모세가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하고 살아야 할 광야는 혼자 살기가 어려웠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더 잘 제대로 살아가도록 가족을 주셨습니다. 가족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가족과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속에 있는 고독을 치유하는 해결책입니다. 이드로는 모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아마 그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애굽에 내려졌던 피, 개구리, 이 파리, 독종, 우박, 뭐 흑암 등의 재앙을 이야기 들을 때 그 애굽 사람들이 몸서리를 쳤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애굽에 내려진 그 장자가 죽던 날에는 애굽 사람들이 망연자실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들은 이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 고백이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은 이방 종교의 제사장이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똑같은 고백을 목사인 제가 하는 것과 티벳의 정신적인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나, 2004년도에 세상을 떠난 무슬림의 지도자 야세르 아르파트가 하는 고백과는 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또한 그 충격의 강도도 결코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이드로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한 끼는 밥을 같이 먹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도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갖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8장 12절 끝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역에서 구역 식구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게 된다면 바로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인하는 현장이 식탁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드로의 눈에 비춰진 모세의 모습은 의아했습니다. 모세는 20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의 재판을 일일이 다 해주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을지라도 이드로의 눈에는 적절하게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드로는 40년 동안 모세가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만 하면 내가 로봇 태권부이나 마징가 Z가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알약 하나만 먹어도 24시간 아무것도 안 먹어도 되고 휘발유 한 컵만 먹으면 24시간 잠을 안 자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제안한 것이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가르쳐서 그들 스스로 진리를 살게 하고 현명하고 유능한 사람 가운데 중간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재판을 감당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홍해를 열어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일감을 감해주지 않으셨다는 것이고 그러한 경험을 맛본 사람들 사이에 긴장과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그리는 신앙생활, 즉 예를 들면 생각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만날 것을 생각만 해도 가슴 속에서 콜라가 튀고 사이다가 튀는 것 같은 기쁨이 샘솟고 마치 초콜릿을 한 조각 먹은 것처럼 기쁨이 샘솟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런 환경이 있다면 우리의 삶과 신앙은 이내 썩어갈 것입니다. 모세가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중간 지도자를 세운 것은 단지 그가 자신의 장인이었거나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질수록 또한 겉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속에 관한 문제라고 여겨질수록 바른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몸을 치료받는 일은 유능하고 경험 많은 의사를 찾으면 됩니다. 또 어떤 집을 사야 하고 어떤 땅을 사야 하고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는지는 전문가 이야기를 들으면 됩니다. 물론 그것을 꼭 사야 하는지 안아야 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자녀를의 교육을 시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우자를 찾는데 어떤 관점을 볼 것인지, 또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목회자와 함께 할 것인지는 아무에게나 물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 자녀의 교육을 자녀의 친구 엄마의 입의 말로 결정한단 말입니까? 또 세속적인 성공과 스펙을 쌓아가도록 하는 교육 위에 무작정 내 자녀를 올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배우자를 찾는 데도 남자들은 한 단어, 이뻐, 이것만 있으면 되는 줄 알지만 그로 인해서 가슴 아리하는 남자들이 전화번호부에 적힌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여자들도 남자의 키, 직장, 좋은 졸업장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다가 결혼 후에 그 속에 어린 아이가 있고 악마 같은 근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남한테 얘기도 못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는 다 하나님 계시죠. 뭐 이 교회 저 교회 별것 있겠어요 라고 생각하다가 신앙이 황폐하고 심령이 망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을 뽑으라면 어디를 뽑으시겠습니까? 그 모세에 관한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 모세가 이제 3개월 동안 길 이우다가 그 방주, 그 갈대상자에 담겨서 바로 그 공주에게까지 가는 장면도 굉장히 그 영화를 보면 드라마틱합니다. 악어가 와서 잡아먹으려고 하고요. 또 애굽에 내려졌던 첫 재앙인 나일 강물이 핏빛으로 바뀌는 장면도 굉장히 장관일 것 같습니다. 아마 반석에서 그 물이 터져 나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도 함성이 함께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아마 누구나 공감하는 최고의 장면은 뭐니 뭐니 해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한 장을 뽑으라면 어디를 뽑으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그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좀 아시는 분들도 아마 똑같이 14장에 나오는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을 뽑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한 장은 바로 오늘 본문인 19장입니다. 출애굽기의 모든 1장에서 18장까지는 19장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19장 이후의 장들은 모두 19장에서 흘러나옵니다. 오늘 본문인 이 19장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노예였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자기들의 헌법을 갖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가 3개월이 되었다고 합니다. 만 3개월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 번째 달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을 영원토록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출애굽받은 그때를 정월로 삼게 하셨습니다. 예, 그것이 그 히브리 종교력으로 아비벌 또는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첫째 달 10일에 어린 양을 한 마리를 택하게 하시고 14일째 되는 날 그 어린 양을 잡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잡은 양의 피로 문 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게 했습니다. 그날 밤에 그 문 설주와 임방에 피가 발리지 않는 집의 맏아들과 짐승의 첫 새끼는 모두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발려 있는 집은 그 재앙이 넘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넘어서 갔다고 해서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가 3월, 그 종교력으로 시완월입니다. 이 시완을 6일이 칠칠절, 신약으로 말씀드리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가 신약으로 말씀드리면 오순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50일 후인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유월절에 출애굽을 하고 오순절 그 구약절기로 칠칠절에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때가 칠칠절과 관련이 있다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의 제목은 첫 소절입니다. 히브리 성경도 그 첫 부분이 제목입니다. 창세기는 그 첫 단어가 브레시트인데 태초에입니다. 그것이 제목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부엘레시모트 그리고 이것들이 그 이름들이라가 출애굽기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주전 250년경에서 300년경 그 사이에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당시 통용되던 헬라어로 옮기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 70인역은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게네시스, 발생, 기원이라고 붙였고 출애굽기는 엑소도스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쓰는 그 성경의 제목은 그 중국 한자 성경에서 가지고 온 제목입니다. 우리가 부르고 있는 출애굽기는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나온 지 거기에서 출애굽이 되었습니다. 이 엑소도스라고 하는 제목이 바로 19장 1절에서 나왔는데 그 떠난 지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엑소도스는 밖으로를 뜻하는 엑스와 길을 뜻하는 호도스가 합쳐진 말이라고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의미가 길 밖의 길입니다. 그 길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개척하거나 만든 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발견한 길도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노예였던 그들이 당시 세계 최대 제국이었던 애굽을 어떻게 벗어날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유한한 인간이 가로막힌 홍해를 어떻게 건너갈 수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또 보이는 것이라고는 풀 한 포기 또 물 한 모금 없는 그 광야의 반석에서 어떻게 생수가 터져 나오리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길 밖의 길에서 그 앞에 있는 길은 인간의 길, 애굽의 길, 세상의 길, 죄와 사망의 길이라고 한다면 뒤에 있는 길은 하나님의 길, 또 구원의 길, 영원한 길, 생명과 자유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1절이 시내산 언약의 시간적인 배경이라고 한다면 2절은 공간적인 배경입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장막을 친 곳이 산 앞이었습니다. 그 산이 바로 모세가 부름을 받았던 호렙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동떨어진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으시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언제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 가정, 내 일터, 내 학교, 내가 섬기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유명한 기도원을 찾아가지 않아도 또 영적 은사를 지녔다는 그런 분을 찾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찬송가 384장의 가사처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때 받았던 말씀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참 말씀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얼마나 잘 있습니까? 아니, 잊어버리려고 얼마나 발버둥 많이 칩니까? 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잊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잊은 척하고 얼마나 많이 살아갑니까? 이 3절에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고 하나님은 산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 계셔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 광야에도 계시고 이 산 앞에도 계신 줄 믿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이 예배당으로 나오는 것은 참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까지 나오는 것은 혼자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 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것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표면적으로 비슷하게 보일지라도 내면적으로는 같은 말일 수도 있고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당에는 지속적으로 나오지만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금 들려주는 것을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말을 두 번에서 반복해서 쓰는 것은 히브리적 강조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들려주는 말을 반드시 꼭 알려주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꼭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꼭 들려주시고 싶었던 말씀을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한 일은 열 가지의 재앙과 그 홍해가 갈라져 이스라엘 자손들은 건넜는데 그 애굽의 군인들이 건너다가 수장된 일을 말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잘못 걸리면 된통 얻어 터지고 죽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의 강조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듯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업어서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조류의 제왕입니다. 그 어떤 새도 독수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지키려고 하면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신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무런 걱정도 없고 또 아무런 고생을 겪지 않게 해주겠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홍해 바다였습니다.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울부짖었겠습니까? 마라에서는 물이라고는 쓴물밖에 없어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르비딤에서는 아예 광야밖에 없었고 물은 구경할 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까지 치러야 했습니다. 그들이 이기기는 했지만 그들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주인공은 강목, 뭐 쇠파이프, 총알을 맞아도 잘 죽지도 않고 상대방은 주인공의 주먹이 지나가기만 해도 죽는 것은 영화나 상상에만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들 보기에 좋았던 곳은 딱 한 곳, 엘림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얼마나 많은 홍해를 건넜습니까? 나는 건널 수 없다고 그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하나님께 얼마나 울부짖었을 때가 많습니까? 또 관계의 파산, 배신으로 인해서 쓴 물을 삼켜야 했던 때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때는 인생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저녁 한 끼니 준비할 돈이 없어서 하늘만 바라봐야 할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에게 아말렉 같은 사람을 상대해야 할 때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에 엘림과 같은 경험을 겪었던 때는 언제입니까? 참 아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때는 아주 짧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독수리가 제 새끼를 업어날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나르셨다고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떻게 여기시고 또 어떻게 만드실지를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특별히 소유 그 세귤라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물건이나 제품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아주 진귀한 보석, 그리고 특별한 보배, 최고의 걸작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혹시 마음이 상하거나 허전할 때 보시는 아주 그 최고로 진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그것만 보면 마음이 흐뭇해지는 그런 것들 혹시 있습니까? 혹시 저는 성경 봅니다 이런 분 없으시죠? 아, 저는 가족 사진을 봅니다. 그런 것 말고 혹시 진짜로 값진 것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예를 들면 되게 상감청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단원 김홍도가 그린 무슨 그림이 한 점이 있다든지 아니면 추사 김정희가 쓴 무슨 글씨가 글씨 그 그림이 한 글씨 작품이 한 점이 있다든지 고대의 왕이 마음이 상하거나 우울할 때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 감춰놨던 그 아주 값지고 자기만 아는 비밀 그 보물을 꺼내어서 보면서 흐뭇해하던 그것이 세귤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인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게 됩니다. 둘째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복, 즉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을 베풀어 주시는 통로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우리도 다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게 하는 통로입니다. 그것이 우리 각자의 제사장 나라입니다. 혹시 이왕이면 복의 어떤 통로가 아니라 복의 창고나 복의 관리인으로 불러주시면 좋지 않았겠나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께 많이 맞습니다. 셋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언제나 구별을 뜻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세상 편에 있던 것을 하나님 편으로 옮겨놓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나 우리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소유, 세귤라, 보배라고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복의 통로인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주시겠다고 하시고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합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들인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제사장 나라이고 거룩한 백성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자 백성들이 그대로 명령하신 대로 행하겠다고 반응했습니다. 그것을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가서 아뢰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빨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목표입니다. 그 목표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고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해주신 목표는 디지털이라고 할지라도 거기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야 하는 것은 아날로그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 단계를 밟아서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시작으로 옷을 몸을 씻고 옷을 빨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다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목욕을 사실 자주 하지 못하고 더 정직하게는 거의 하지 못하고 설 전에 한 번, 추석 전에 한 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가서 본전을 찾아야 하니까 그 탕에 들어가서 한참 때를 불리고 그 때밀이 타오르는 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때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끊임없이 밀어도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때 덜컥 드는 생각이 요즘 표현하면 이러다가 홀쭉해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걱정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목욕을 해봐야 자기 몸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듯이 예,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출애굽하고 난 뒤에 어디서 목욕했겠습니까? 했다면 엘림에서 한번 했을까요? 그 외에는 뭐 마실 물도 없는데 어떻게 목욕을 했겠습니까? 더군다나 르비딤에서는 전쟁까지 치렀습니다. 그 빨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거에 오랫동안 입었던 그 청바지나 그 신발을 이제 솔로 그 밀어서 빨고 나서 헹구면 헹구도 구중물이 나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신의 실상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의 그 동침 후에 지은 참회 시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이 있기 전까지 얼마나 승승장구했습니까? 그러나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이 느꼈던 것은 늘 자기와 함께 한다고 느꼈던 그 하나님이 떠나가신 것 같았고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을 잃어버리고 나면 범죄하고 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가 싫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신다고 해도 싫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성결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가 싫습니다. 여러분 제발 저와 같이 되지 마십시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재미없는 신앙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거룩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준비를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틀 동안 하면 하나님께서 3일째 강림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만에 그것을 하게 하지 않으신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처절하게 느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3일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리아산으로 바치러 가는데 3일 길을 걸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일로 인해서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은 복직되고 한 사람은 참수를 당하게 되는데 그 일이 사흘 후에 일어납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3일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흘째 부활하셨습니다. 마침내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20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여호와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 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일정한 선 이상 넘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살인 사건이 나면 경찰들이 이렇게 테두리를 쳐놓지 않습니까? 그 폴리스 라인입니다. 그 안쪽에는 경찰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라인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는 더욱더 성결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단지 신분이 제사장이라고 저절로 거룩해지거나 무조건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 내가 선을 끊어올 테니까 이 선 넘으면 죽는다. 절대로 넘지 마라.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계속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통로가 되는 분들, 교역자, 교사, 구역장 등등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들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보여주는 통로란 사실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더욱 정결해지면 정결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편하게 사용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출애굽기에 핵심되는 구절이 두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첫째가 15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인자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예, 홍해를 건너고 나서 불렀던 노래 중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게 주가 네 번이나 나옵니다. 예, 그들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애굽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전부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은 100%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또 하나 더 주제가 되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방법이 딱 한 가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까지의 그 기간이 불과 10개월입니다. 그들은 그 셋째 달에 이 언약을 받았고 그리고 10개월쯤 지난 후인 그 다음에 1월 1일에 성막을 세워서 드디어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 10개월 동안 받았던 그 말씀 그것이 3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가 10개월 반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얹으면 우리의 인생이 틀림없이 변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상을 위해서 가장 잘 달려가는 것이고 주님을 잘 본받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기에서 날 강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이, 파리 등의 이적이나 우박, 흑암, 마다들이 죽는 이적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또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역사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함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적보다 말씀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이라는 자극보다는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며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참 허물도 많고 엉터리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보물이라 여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같이 지극히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존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시겠다는 말씀에 우리는 또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끊임없이 내 욕망과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에 목말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상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시며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